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미북 정상회담 개최 여부 관련해 우리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북한이 전날 미북 정상회담 무산 가능성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 결정도 내리지 않았고 전혀 통보받은 것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앞서 미국은 미북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 여전히 희망적이라고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샌더스 대변인은 이날 미국 폭스뉴스에 출연해 우리는 미북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는 것에 대해 희망적이고 계속 그 길로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매우 힘든 협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준비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대통령은 회담이 열리면 준비를 하겠지만 열리지 않을 경우 최대 대북 압박 작전을 이어갈 것이라고 샌더스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이어 샌더스 대변인은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 등에 대한 북한의 비판 발언과 관련해 이는 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특이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명의의 담화를 통해 미국이 일방적인 핵포기를 강요하면 북미 정상회담을 다시 고려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예정된 남북 고위급 회담을 취소하자 중국은 북한과 미국이 선의와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루캉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미 양측은 상호 선의와 진정성을 보이고 양호한 분위기를 만들어 한반도 비핵화와 영구적 안정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예정된 남북 고위급 대화가 순조롭게 열려야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16일 베이징에서 북한 노동당 대표단을 만났습니다. 관영신화통신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이날 북한 대표단을 만나 중국은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대화 추진, 한반도 비핵화 실현, 그리고 북한의 경제발전에 대한 지지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지나 헤스펠 미 중앙정보국 CIA 국장 지명자 인준안이 16일 미 상원 정보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미 상원 정보위원회는 이날 헤스펠 지명자 인준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10표, 반대 5표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헤스펠 지명자에 대한 상원 전체 회의 표결은 빠르면 이번 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데다 민주당 의원 5명이 헤스펠 내정자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고 있어 상원 인준 전망은 박습니다. 헤스펠 지명자가 인준을 받으면 미국 최초의 여성 CIA 국장이 됩니다. 앞서 헤스펠 지명자는 상원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마크 워너 의원에게 2001년 9.11 사태 이후 가혹한 신문 프로그램은 잘못이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중국은 타이완 주변에서 실시하는 자국의 군사훈련에 대해 타이완 정부에 보내는 경고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국무원 타이완 办公室의 안펑산 대변인은 16일 중국이 최근 군사훈련을 통해 타이완에 보내는 메시지는 매우 분명하다면서 그것은 타이완의 분리독립 세력과 이들의 활동에 대한 강력한 경고라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은 자주권과 영유권을 지키기 위한 결의와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중국은 타이완의 독립 움직임을 차단할 수 있는 분명한 의지와 역량을 갖췄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제재와 위협에 맞서 저항할 것이라고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16일 미국은 제재와 전쟁 위협으로 이란을 굴복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란은 결코 항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은 미국의 계략에 맞서 저항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또 미국의 새로운 이란 제재는 이란 핵협정을 구하려는 다른 당사국들의 노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시도라고 비난했습니다. 미국은 지난주 이란 혁명수비대와 연계된 기관 3곳과 개인 6명을 제재한 데 이어 15일에는 이란 중앙은행장 등을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원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7일 목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주머니 속의 손전화를 은행처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접 은행에 가지 않아도 현금을 쓰지 않아도 손전화를 이용한 전자화폐로 거의 모든 것을 해결하는 사람들, 바로 아프리카 케냐 국민들입니다. 케냐는 은행 체제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대신 손전화 보급률은 90%가 넘는다는데요. 따라서 전화에 돈을 충전해 이용하는 전자화폐가 일상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케냐 중앙은행이 발표한 손전화를 이용한 금융거래 금액은 약 36억 달러로 전체 소비 결제의 3분의 2에 해당한다는데요. 케냐에서는 시장에서 물건을 사거나 식당에서 음식값을 낼 때는 물론이고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과 집세를 낼 때도 전자화폐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선진화된 전자화폐 시스템에 주목한 세계적인 기업들이 현재 케냐를 많이 찾고 있다는데요. 은행에 의존하지 않는 현금 없는 사회로 변하고 있는 세계 금융계에서 케냐가 혁신을 이끌어가는 주인공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타박타박 미국 여행을 보내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날씨 소식입니다. 이곳 워싱턴은 현재 23도로 비가 오락가락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은 오늘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1도에서 19도, 낮 최고기온은 13도에서 25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바다는 1에서 2미터로 일겠고 서해 북바다는 0.5에서 1미터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죠. 먼저 평양은 19도에서 23도, 신의주는 18도에서 22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18도에서 21도, 함흥은 18도에서 19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12도에서 19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듣고 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프리카풍의 노래를 첫 곡으로 들어볼까요? 더 터큰스의 노래입니다. 정글 속의 사자가 오늘 밤엔 잠을 잘 테니 내 사랑이여 두려워 말아요 라고 노래하는 The Lion Sleeps Tonight 들어보시죠.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유럽 주요국과 이란의 외무장관들이 만나서 미국이 이란 핵합의에서 탈퇴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회담 후에 이란은 좋은 출발을 했다면서 만족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는 이란을 상대로 두 번째 신규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일본 경제가 2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섰고요. 이어서 중국의 고질적인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으로 양쯔강 주변의 큰 공장들을 못 짓게 한 이야기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유럽 주요국과 이란의 외무장관들이 만났군요.
네, 유럽연합 EU 외교당국자와 영국, 프랑스, 독일 그리고 이란의 외무장관들이 1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회담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이 이란 핵합의에서 탈퇴한 후속 대책을 논의했는데요. 미국이 합의에서 빠지게 됐지만 2015년에 맺은 합의를 정상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이날 회담 결과에 대해서 핵합의를 살려나가는 데 대한 좋은 출발을 했다면서 일단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네, 자, 2015년에 맺은 합의를 정상적으로 이행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이란이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서방 측은 경제 제재를 풀어주기로 했던 게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에 독일까지 포함한 6개 나라와 이란이 당시 맺은 합의인데요. 여기서 미국이 탈퇴했지만 이란은 계속해서 핵 프로그램 동결을 지키고 서방 국가들은 이란과 경제 교류를 이어간다는 게 이날 합의한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미국이 없어도 이란 핵 합의를 유지하는 원칙에는 동의한다 이 말인 것 같은데
네.
자, 이란과 유럽 국가들 사이에 하지만 이견이 있었다는 얘기도 들리던데요.
그렇습니다. 이란이 합의 유지와 또 이에 따른 경제적 보상을 법적으로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는데요. 유럽 국가들은 그건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법적 경제적 보장을 제공할 수는 없지만 유럽 국가들이 투자를 계속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진지하다고 이란 측을 설득한 것으로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대표가 회담 후에 설명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란 쪽에서는 핵 합의 이후 재개된 경제 교류가 무산되는 걸 좀 우려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란 핵 합의 타결 이듬해인 2016년부터 재개된 경제 교류는 크게 봐서 이란은 유럽으로 원유를 수출하고 유럽 주요 국가들은 이란 기간 산업에 투자하는 이 두 갈래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게 다시 끊길 것을 이란 측이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이란의 이 같은 불안감을 달래기 위해서 이번 장관급 회의에 이어서 다음 주 오스트리아 빈에서 차관급 회의를 열어서 구체적인 경제교류 유지 실천 방안을 함께 만들기로 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움직임이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미국은 지난 10일 이란 혁명수비대와 연계된 달러 환전 조직 등을 상대로 이란 핵합의 탈퇴 후 첫 신규 제재를 단행한 데 이어서 15일에는 이란 중앙은행을 포함한 금융권을 추가로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설립한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핵심 인물도 이 제재 대상에 들어갔는데요. 스티브 무누신 미 재무장관은 헤즈볼라의 과격하고 급진적인 행동에 자금을 대는 이란 금융권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조치로 이번 제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헤즈볼라는 미국 정부가 테러 조직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은 이란 핵 합의 탈퇴 후에 독자적인 행보를 계속하고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앞으로의 움직임에 남은 핵합의 당사국들이 주목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미국 정부가 이란을 상대로만 제재를 단행했지만 조만간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이나 개인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앞서 CNN 인터뷰에서 지금 현재 이란에 투자하고 있거나 이란에서 원유를 수입하는 유럽 업체들을 제재할 수도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 15일 유럽 주요 국가 이란이 합의한 이 경제 교류 유지 계획이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나머지 이란 핵 합의 당사국들인 중국과 러시아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이 최근 중국과 러시아 두 나라를 순방해서 핵 합의를 유지한다는 원칙을 확인했는데요. 이 자리프 장관을 수행한 이란 국영석유회사 관계자가 중국 국영업체인 중국석유화공 측과 만나서 앞으로도 이란산 원유 수입을 지속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확실하게 답을 듣지 못한 것으로 로이터통신이 16일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인구대국답게 세계 최대의 원유 수입국인데요. 이란에서 사들이는 물량이 상당히 많아서 이란으로서는 유럽과의 경제교류 유지 못지않게 이 중국과의 관계를 지키는 것도 중요한 실정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듣고 계십니다. 일본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섰다고요?
네, 일본 경제는 근래 30여 년째 이른바 저성장의 늪에 빠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지난 2015년 4분기에 마이너스 0.3% 성장률을 기록한 이후에 2016년과 지난해까지 8분기 연속으로 적지만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던 게 마무리됐습니다. 16일 일본 내각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2%로 2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섰는데요. 1990년대 일본 경제가 장기 침체에 돌입한 이후 가장 오래 지속돼 왔던 성장세가 꺾이게 된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이 경제 성장률은 어떻게 계산하는 건가요?
보통 그 나라의 경제 규모를 따지는 국내 총생산 GDP의 변동으로 성장률을 계산합니다. 올해 1분기 일본 경제가 마이너스 0.2% 성장했다는 건 전분기보다 GDP가 0.2% 줄었다는 얘기인데요. 연율 기준으로 따지면 마이너스 0.6%가 됐습니다.
예. 다 그런데 이번 이 통계가요, 전문가들 예상보다 더 나쁜 수치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국제경제 전문가들은 올 1분기 일본 GDP 변동이 0.0%로 예측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말 수준을 유지하거나 줄더라도 한 0.1% 정도 주는 정도에 그칠 것으로 앞서 전망했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는 마이너스 0.2%가 나왔으니까 예상보다 결과가 나빴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결과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내부적 요인에 따른 일시적 부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자, 내부적 요인이다. 이게 구체적으로 뭘 이야기하는 거죠?
일본 GDP의 절반이 훨씬 넘는 60%를 차지하는 게 개인들의 소비인데요. 이 소비가 줄어든 게 GDP 감소 주요 요인이라고 일본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에 눈이 많이 와서 이 채소 가격이 급등하면서 장바구니 물가가 상승했고 또 휘발유 가격까지 올라서 소비 심리가 악화됐다고 모테기 도시미스 경제재생상이 설명했는데요. 이 꼭 필요한 것 외에는 지갑을 열지 않으려는 일본 소비자들의 심리가 스마트폰 판매 감소 등으로 이어지면서 전반적으로 일본 전체에서 소비가 정체된 상황인 것으로 설명한 겁니다.
네. 자, 그럼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2분기부터는 외부적인 요인의 도움으로 다시 일본 경제가 성장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16일 니혼 게이자의 신문은 향후 1% 정도 완만한 성장을 전망했는데요. 그렇게 보는 근거로 미국 정부의 감세 조치 효과가 일본 내 소비와 설비 투자를 자극해서 자본재 등의 수출이 늘어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네. 좀 긍정적인 그런 관측이네요.
예, 그렇긴 하지만 이 변수도 있어서 일본 당국이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예.
해외 경제의 불확실성과 이 시장 변동성에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고 도시미스 경제재생상은 강조했는데요. 이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미국 정부의 철강 고율관세 부과 조치가 일본 수출에 미칠 악영향,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대치 때문에 각국이 수출 수입선을 다변화할 움직임 등이 주요한 이 불확실 요인들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일본이 경제 성장률 수치가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아베 신조 총리 부부가 이 지인의 사학재단에 특혜를 주고 이와 관련된 정부 문서를 위조한 추문에 이어서 최근 한반도 정세 변화 과정에 일본이 소외됐다는 이 외교 실책론까지 겹치면서 일본 정부 지지도가 최근에 크게 떨어졌는데요. 그나마 그중에서 내세울 만한 업적으로 꼽혔던 아베 정부의 경제정책, 그러니까 아베노믹스의 성과도 이 마이너스 성장률이 계속될 경우 사라지게 되는 것이라서 앞으로 몇 달 뒤에 나올 경제 성적에 일본 정치권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중국 당국이 양쯔강 주변에 큰 공장을 짓지 못하게 한다고요?
네, 양쯔강 인근에 중화학 공장 건립을 규제하는 등 중국 정부와 주요 지방자치단체들이 환경오염 해소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관영 관찰자망을 비롯한 현지 매체들이 16일 전했습니다. 중국에서는 2000년대 이후 고도 경제성장 과정에서 공장 폐기물과 난방 매연 등으로 인한 대기, 토질, 또 수질 오염이 사회 문제로 떠오른 지 오래됐는데요. 이 지역별로 사정에 맞는 대책을 짜서 깨끗한 공기와 물을 되찾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매체들은 설명했습니다.
네. 자, 지역별로 어떤 대책을 진행 중인지 좀 자세히 알아볼까요?
먼저 수도 베이징시의 경우 시민 대다수가 낮에는 마스크를 쓰고 외출할 정도로 공기가 안 좋은 게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 매연을 내뿜는 주요 난방수단인 석탄보일러 개조 사업을 통해서 연간 석탄 사용량을 600만 톤 아래로 줄이는 대책을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폐기 처분한 소형 보일러가 2만 7천여 대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이 밖에도 출고한 지 오래돼서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자동차 약 50만 대를 베이징시 당국이 운행 금지시키기도 했습니다.
네, 이 석탄 보일러를 바꾸고 오래된 차를 못 다니게 하는 이러한 조처들이 효과를 봤습니까?
상당한 효과를 본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예.
지난해 말 베이징 일대 공기에서 측정한 2.5 마이크로미터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1제곱미터당 58 마이크로그램으로 나왔는데요. 대책을 시행하기 전보다 30%가량 떨어진 수치입니다.
예. 자, 그럼 수도 베이징 외의 지역에선 또 어떤 노력을 진행 중이죠?
중국 대륙 남서부 양쯔강이 흐르는 충칭 직할시 당국은 이 강 주변 1km 안에 중화학 공장 건립을 금지시켰습니다. 이 충칭은 특히 신설 공업지대가 많이 들어선 곳이라서 공장 폐기물에서 비롯된 수질오염과 토양오염 문제가 주요 현안이었는데요. 배출 폐기물의 양과 종류를 한정해놓고 위반할 때 단속하는 대책을 여러 번 그동안 시행했지만 별 효과가 없었던 끝에 아예 큰 공장들을 못 짓게 한 겁니다.
네, 이 폐기물 단속이 왜 효과를 못 본 겁니까?
업체들이 늦은 밤 시간에 이 단속이 소홀한 틈을 타서 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공장에서 먼 곳으로 운반해서 불법 폐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중국 생태환경부 산하 중앙환경감찰단이 파악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달 말 현지 시찰에 나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 수질 생태환경 회복을 이 지역의 주요 업무로 삼고 업체들에 대한 지도와 단속을 더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네, 다른 지역에서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중국의 경제 중심지인 상하이시의 경우 불법 폐기물 배출을 비롯한 환경 범죄를 이 강력한 과태료로 다스리고 있는데요. 지난해 불법 행위 약 4,500여 건을 적발해서 총액 4억 7,700만 위안, 미국 돈으로 약 7,400만 달러가량을 부과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지나 헤스펠 중앙정보국 CIA 국장 지명자 인준안이 상원정보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15일 미국 내 4개 주에서 예비선거가 진행됐는데요. 이번 예비선거에서는 특히 펜실베니아주 결과가 눈길을 끌고 있는데 이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주 공립학교 교사들이 16일 시위를 벌인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연방 상원정보위원회가 지나 헤스펠 중앙정보국 국장 지명자 인준안을 통과시켰군요.
네, 인준안이 16일 오전 상원정보위원회에서 찬성 10표 대 반대 5표로 통과됐습니다.
네, 자, 애초에 인준안 통과가 좀 불투명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쪽에서 헤스펠 지명자를 지지하는 의원들이 나오면서 결국 통과됐습니다. 15일에는 마크 워너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가 헤스펠 지명자를 지지한다는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네, 이 워너 상원 의원은 헤스펠 지명자 인준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생각을 바꿨군요.
네, 헤스펠 지명자가 편지를 보내왔는데 CIA가 과거에 이른바 이 특별 신문 기법을 쓰지 말았어야 했다고 밝혔다고 이 워너 의원이 전했습니다.
네, 바로 이 특별 신문 기법 때문에 헤스펠 지명자가 논란이 됐었죠.
그렇습니다. 지난 2001년에 9.11 테러가 발생한 뒤 이 CIA가 테러 용의자들을 신문하려고 태국의 비밀 수용소를 세워놓고요. 여기서 물고문 같은 신문 기법을 사용했는데 헤스펠 지명자가 여기에 관여했다는 논란입니다.
네, 이 때문에 공화당 쪽에서도 헤스펠 지명자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고요.
네, 특히 공화당의 존 맥케인 상원의원, 랜드폴 의원 등이 공개적으로 반대를 나타냈는데요. 특히 맥케인 의원은 해군 전폭기 조종사로 베트남 전에 참전했다가 포로가 돼서 고문 등 가진 고초를 겪었던 사람입니다.
예, 이 최근에 진행된 헤스펠 지명자 임준 청문회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이 바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지지 않았습니까?
네, 민주당 의원들은 헤스펠 지명자에게 고문이 도덕적이냐 아니냐 이렇게 물었는데요. 이 헤스펠 지명자가 직답을 피하고 CIA가 관련 법과 규정을 지킨다는 얘기만 했었습니다.
예, 자 그럼 헤스펠 지명자가 워너 상원 의원에게 보낸 편지는 바로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헤스펠 지명자는 이 편지에서 9.11 테러 이후 얻은 값비싼 교훈 가운데 하나가 고문이 CIA에 미친 피해라고 밝혔습니다. 또 자신은 특별 신문 기법을 지시한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을 것이고 또 이 신문 기법을 통해서 유용한 정보를 얻은 것도 사실이지만 고문이 CIA에 해를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헤스펠 지명자 인준안 이제 상원 본회의 표결을 기다리고 있죠?
네, 이번 주 중에 전체 상원 표결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 맨친 의원과 빌 넬슨 의원 등 지금까지 민주당 의원 5명이 이미 지지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무난히 통과될 전망입니다. 헤스펠 지명자가 인준받으면 CIA 역사상 첫 여성 수장이 됩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두 번째 소식입니다. 15일 4개 주에서 이 프라이머리가 진행됐죠?
그렇습니다. 펜실베니아, 아이다호, 네브라스카, 그리고 오리건주에서 프라이머리가 진행됐는데요. 프라이머리는 한국어로 흔히 예비선거라고 하는데 이 비밀 투표로 선거에 나갈 투표를 뽑는 겁니다. 후보를 뽑는 겁니다. 예비선거에는 당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도 참가할 수 있는데 당원만 참가하는 폐쇄형도 있습니다.
예, 이 선거에 나가 후보를 뽑는 경선 방식으로 이 코커스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건 당원대회라고 하는데요. 이 당원들만 참여해서 공개적으로 후보를 뽑는 거죠.
예, 자 이날 예비선거가 진행된 곳 가운데 단연 관심의 끈 지역은 이 펜실베니아주였다고요?
물론입니다. 이 야당인 민주당은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하원 다수당 자리를 탈환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요. 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지역 가운데 하나가 바로 펜실베니아 주입니다.
예. 자, 민주당이 연방 하원 다수당 자리를 차지하려면 몇 석이 더 필요한가요?
네, 최소한 23석이 필요한데요. 민주당 측은 펜실베니아 주에서 이 숫자의 4분의 1 정도인 5석을 추가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런 목표가 어떻게 가능하게 예상이 됩니까?
네, 뭐 이제 경선이 끝났습니다만은 일단 여건은 민주당에 유리한 상황입니다.
예.
네, 올해 들어서 법원이 연방 하원 선거구를 새로 그었는데요. 이 새 선거구가 민주당에 유리하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거기에 또 이 펜실베니아 주가 이른바 스윙 스테이트에 속하는 곳이라서요. 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에 실망한 유권자들의 표심을 공략한다면 민주당의 승산이 있다는 것이 민주당 쪽 생각입니다. 한편 이번 예비선거 결과 이 민주당 쪽의 투표율이 또 이 공화당보다 높게 나와서요. 민주당 쪽이 한껏 고무됐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스윙 스테이트라는 게 이른바 경합주를 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스윙 스테이트는 특별히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지역인데요. 연방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 때마다 민주당이나 공화당, 특정 정당에 상관없이 이 지지하는 후보가 달라지는 지역을 말합니다.
예. 자, 이 펜실베니아 예비선거에서 좀 주목할 분야는 어디를 들 수 있을까요?
네, 먼저 주지사 예비선거였는데요. 민주당 쪽에서는 현 주지사인 톰 울프 후보가 이겼고요. 공화당은 스콧 와그너 후보가 뽑혔습니다. 그리고 연방 하원의원 예비선거에서는 민주당 여성 후보들의 약진이 두드러졌습니다.
예, 연방 상원의원 예비선거도 진행됐다고요?
네, 민주당 소속인 로버트 케이시 연방 상원의원에 맞설 공화당 후보로 루 발레타 연방 하원의원이 뽑혔는데요. 이 발레타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비선거 전에 이 발레타 후보를 지지하는 전화 메시지를 녹음했고요. 또 트위터에 승리를 축하하는 그런 메시지를 또 올리기도 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후보로 나서는 케이시 상원의원은 선거 자금으로 이미 $1,000,000 이상을 모아놓고 이 발레타 후보와의 일전에 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펜실베니아 주에서 이제 이 네브래스카 주의 예비선거 결과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죠.
네. 네브래스카 주에서는 밥 크리스트 주 상원의원이 민주당 주지사 후보로 뽑혔는데요. 크리스트 후보는 공화당 소속인 피트 리키츠, 이 현 주지사와 맞붙게 됩니다. 연방 상원의원 예비선거에서는 공화당 쪽에서 데피셔 현 상원의원이 압도적인 표차를 이겼고요. 민주당에서는 제인 레이블드 후보가 나서게 됩니다. 현역인 피셔 연방 상원의원 역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네. 자, 그럼 아이다호주는 어떻습니까?
아이다호에서는 역시 주지사 예비선거가 관심을 끌었는데요. 왜냐하면 이 공화당 소속인 현 주지사가 물러나기 때문입니다. 공화당에서는 브래드 리틀 현 부지사가 라울 라브라도 연방 하원의원을 물리치고 후보 지명을 받았고요. 민주당 쪽에서는 폴렛 조던 주 하원의원이 이겼습니다.
예. 오리건주도 주지사 예비선거가 참 관심을 끌었죠.
네, 민주당 쪽에서는 케이트 브라운 현 주지사가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승리했습니다. 공화당에서는 무려 10명이 이 주지사 예비선거에 나섰는데 뉴트 뷰러 주 하원의원이 뽑혔습니다.
예, 자, 오리건주는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몇 년 전엔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임기 중에 사임을 또 했다고요?
맞습니다. 지난 2015년에 존 키츠하버 주지사가 부패 의혹으로 사임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브라운 현 주지사는 키츠하버 전 주지사의 뒤를 이어서 오리건 주의 정부를 이끄는 그 지도자가 된 뒤에 특별 선거에서 이겼는데요. 그러니까 뭐 이번 중간 선거가 정식으로 치른 첫 주지사 선거였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공립학교 교사들이 수업을 중단하고 시위를 벌였다고요?
네, 교사와 학생 그리고 지지자 약 2만 명이 노스캐롤라이나 주도 랄리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주 의사당 근처에서 행진한 뒤에 의사당에 들어가서 주 의원들을 만났는데요. 이날 집회 때문에 이 노스캐롤라이나주 내 공립학교 약 80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노스캐롤라이나 공립학교 교사들이 파업을 벌인 셈인데, 자, 이들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네, 이 시위를 조직한 노스캐롤라이나 교육자협회 NCAE는 학생당 예산을 증액할 것, 정신건강상담을 확충할 것, 그리고 학교 건물 개선 관련 예산 증액 등을 요구했습니다. NCAE 팀 크롤리 공보관은 주내 교육 기반 시설이 너무 오래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자, 교사 급여 부분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네, 작년 기준으로 연봉이 평균 5만 달러 수준입니다. 이 전미 교육 협회 NEA에 따르면 이 노스캐롤라이나 교사들의 연봉 수준은 전국에서 39번째라고 하는데요. 급여가 지난해에 4.9% 그리고 올해 1.8%가 올랐다고는 하지만 NCAE 측은 지난 2009년 이후 이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다면 이 봉급이 9.4% 오히려 깎인 거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노스캐롤라이나 주의회 측은 이날 교사들을 만나서 요구 조건을 듣겠다고 밝혔죠.
예. 자, 그런데 최근 미국에서 이 공립학교 교사들의 파업이 자주 좀 발생하는군요.
네. 이 웨스트버지니아주를 시작으로 해서 오클라호마, 켄터키, 콜로라도 그리고 애리조나주에서 파업이 있었는데요. 이 웨스트버지니아주의 파업이 성공을 거두니까 기타 다른 주로 이렇게 퍼져가는 양상입니다.
예. 자, 그럼 이리 지역에서 파업에 참여한 교사들이 무엇을 요구했을까요?
뭐 다들 노스캐롤라이나 주하고 비슷한데요. 이 교사 급여와 교육 예산을 대폭 올려달라는 것이 핵심이죠.
예, 자 미국 공립학교 교사 급여 수준 좀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네, 뭐 다른 직종과 비교하면은 공립학교 교사 급여가 뒤처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파업에 참여한 교사들은 이런 낮은 급여로는 이 생활을 유지하기가 힘드니까 급여를 많이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주정부는 이런 요구에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네, 뭐 다들 일단 어느 정도는 인상해 줬는데요. 하지만 교사 노조 측에서는 대부분 인상폭이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를 하고 있죠.
네, 하지만 교사 급여 외에 교육 예산 삭감도 그간 문제로 지적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뭐 10여 년 전에 미국의 경제 위기가 와서 세금 수입이 줄어들자 이 주정부들이 여러 주정부가 교육 예산을 대폭 삭감했는데요. 교사들은 이 조처의 여파로 이 교육 환경이 말할 수 없이 열악해졌다고 비판해 왔습니다.
네,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 세금을 올리는 수밖에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 주의회를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세금 인상에 주저하기 때문에 논란이 됐는데요. 네. 하지만 몇몇 주의회는 결국 이 교사들의 압력에 밀려서 소소한 항목의 세금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우리의 사랑도 인생도 소중히 간직하자고 노래하는 Cool and the Gang의 Cherish 들어보시죠.
time is passing by.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타박타박 미국 여행이 방송됩니다.
타박타박 미국 여행.
안녕하세요. 타박타박 미국 여행 박영섭입니다. 중국의 한자 성어 중에 지자유수, 인자유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하고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한다 이런 뜻이죠. 미국에서 산이 많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곳의 하나가 바로 서부에 있는 유타주입니다. 미국 곳곳의 문화와 풍물, 다양한 얘기거리 찾아가는 타박타박 미국 여행. 오늘은 유타주로 가보겠습니다. 유타주는 미국에서는 13번째로 큰 주입니다. 하지만 인구수는 50개 주 가운데서 31번째. 대부분의 서부 주들처럼 주 면적에 비해서 인구수는 많지 않은 편입니다. 현재 유타주의 인구는 약 300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이 유타라는 이름은 이곳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었던 유투족에서 유래한다고 하는데요. 산의 사람들. 산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유타주는 이 이름의 유래만큼이나 산도 많고요. 신비하고 아름다운 산세와 풍광으로 유명한데요. 유타에서 20년 가까이 살고 있는 유타 코리안 타임즈 노사무엘 편집장의 얘기를 들으면 이런 이야기가 조금 더 이해되실지도 모르겠네요.
제가 2000년 밀레니엄 분위기가 한창일 때 동부 펜실베니아주에서 이쪽으로 이사 왔죠. 이곳에 산 지 한 18년째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원래 산을 좋아하는 편이라서요. 네, 산이 좋은 곳, 미국 내 여러 곳을 찾다가 락키 산맥 줄기에 있는 큰 두 도시가 있었죠. 콜로라도 덴버하고 유타주에 있는 솔트랙시티. 둘 중에 한 곳을 선택한 것이 바로 솔트랙시티로 이사 오게 된 것이죠.
네, 록키 산맥 이 시간 통해서 종종 들어보셨을 텐데요. 미국은 거대한 두 개의 산맥이 든든하게 버티고 있는 나라입니다. 동쪽에 있는 건 애팔라치아 산맥, 서쪽에 있는 게 바로 이 로키 산맥인데요. 로키 산맥은 저 북쪽의 캐나다부터 미국 남부, 뉴멕시코까지 무려 4,800km를 뻗어내려가는 아주 장엄한 산맥입니다. 유타주는 바로 이 로키 산맥의 서쪽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주죠. 유타주는 도시 평균 해발이 약 2,000m로 유타주 주민들 높은 고지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락키 산맥 말 그대로요. 화강암 덩어리죠. 이 산맥들이. 그러나 큰 바위산과 또 그 바위산 계곡으로 울창한 숲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마치 한국의 설악산 내지는 금강산 같이 아주 멋진 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산들은 그 아담한 언덕산들이기보다는 우뚝우뚝 솟아오른 그런 그 산세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마치 그 남성, 우람한 남성 체격 같은 그런 모습을 비교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그 솔트레이크, 소금호수가 크게 되어져 있고요.
소금호수, 솔트레이크의 정식 명칭은 그레이트 솔트레이크인데요. 소금호수라고 하는 이유는 호수물이 소금처럼 짜기 때문이라고 노 사무엘 씨는 알려주네요.
솔트레이크는 일반 바닷물보다 4배에서 8배까지 그 소금 농도가 강합니다. 그래서 물고기는 살 수가 없는 호수이고요. 대신에 그 새우들, 그 강한 소금 농도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작은 새우들은 가득 메운 듯이 살아가고 있죠.
No place like the state of Utah. No place I would rather be. The flow 유타주는 1800년대 종교의 자유를 찾아 서부로 이주했던 몰몬교도들이 정착한 곳입니다. 미국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을 떠나온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라는 건 많이들 아실 텐데요. 세월이 흐르면서 이 교파들이 파생됐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마릴 성도 예수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몰몬교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교도라는 배척을 받게 됐고요. 그러자 몰몬교 2대 지도자인 브리검 영이란 사람이 1847년에 이 몰몬 교도들을 이끌고 서쪽으로 이주를 감행하는데요. 그들이 정착한 곳이 바로 지금의 유타주 솔트레이크셀입니다. 노사무엘 유타 코리안 타임즈 편집장의 도움말 한번 들어보시죠.
19세기 중반에 미 동부에서 이주한 몰몬 교도들이 당시에는 유럽계 백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죠. 그들이 종교적 신념으로 동부에서 출발해서 여러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많은 희생자를 내면서까지 서부로 향해 오다가 로키 산맥을 넘어서 솔트렉시리를에 도착해서 정착하게 된 거죠. 오늘날까지 몰몬교도는 꾸준히 성장을 해서요. 여기 솔트렉시리에서만 또 몰몬교도들이 약 70%가 되는 그런 많은 몰몬교인들이 살고 있고요. 여기 솔트렉시리뿐만 아니라 북쪽 아이다호, 또 와이오밍, 또 남쪽으로 아리조나, 네바다 주까지 많이 퍼져 살아가고 있죠.
노사무엘 씨는 당시 몰몬 교도들의 이동과 관련해서 전해 내려오는 아주 재미있는 얘기도 들려주는데요.
마지막 난관이었던 그 이 락키 산맥을 넘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다고 하죠. 락키 산맥 이 바위산을 넘어오면서 내려오는 길목이 이제 마지막 서쪽으로 뻗쳐 있는 와사치 산맥을 내려오면서 보니까 저 멀리에 바다가 보였던 거죠. 그 바다가 바로 솔트레이크입니다. 여기 지역은 내륙 지방인데도 불구하고 갈매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신기하죠? 그러니까 갈매기들이 나르는 걸 보고는 아, 이곳이 바다다 해서 우리가 땅 끝에 왔다고 해서 이곳이 바로 그곳이다. 몰몬 교도들이 산을 내려오면서 그곳을 자신들의 낙원으로 일고기 시작했던 거죠.
몰몬교는 지금까지 유타주 사회 전반에 깊숙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전해드릴게요. 타박타박 미국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 2018년 2월 한국 강원도 평창에서 열린 동계올림픽게임 많이들 즐기셨습니까? 이곳 미국에서도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관심이 높았는데요. 이곳 유타주 주민들의 관심은 특별히 더 높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했던 미국 국가대표팀의 3분의 1가량이 바로 이곳 유타주 출신이었고요. 또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했던 미국 선수들의 80%가 바로 이 유타주에 있는 올림픽 공원에서 훈련했다고 하네요. 유타주는 겨울 스포츠의 성지라는 찬사를 받는데요. 노사무엘 씨는 유타주는 특히 겨울철에 눈이 아름다운 곳이라고 소개합니다.
왜냐하면 이쪽 지역은 굉장히 건조한 지역입니다. 건조한 대륙성 기후이기 때문에 눈이 와도 쉽게 녹거나 또 물이 되거나 하진 않죠. 그래서 상당히 그 눈이 소프트하고요. 눈에서 즐길 수 있는 각종 스포츠가 굉장히 발전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2002년 동계올림픽 때요. 상당한 흑자 경영으로 유명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겨울 스포츠의 호황을 누리는 그런 지역이죠.
현재 솔트레이크시티는 오는 2030년을 목표로 다시 한번 동계올림픽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유타올림픽기념재단의 콜 노드만 씨는 당시에 쓰였던 경기시설들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도 절감되고 장점이 많다고 합니다.
All of those changes over 17 years, we have to really take an inventory of everything we have here.
다시 한번 올림픽을 개최하려면 어떤 게 있는지, 어떤 게 필요한지 조사도 다시 해야 하고 시설도 최대한 현대화해야겠죠. 하지만 지난 16년간 시설들을 잘 관리했기 때문에 새로 지어야 할 시설은 전혀 없습니다. 올림픽 유치를 위해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2030년 동계올림픽 대회를 놓고 인근 콜로라도 덴버를 비롯해서 스위스 시옹, 스웨덴 스톡홀름, 일본 삿포로 같은 도시도 유치를 검토하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2002년 솔트레이크 동계올림픽 대회가 과거가 아니라 살아있는 역사라고 말하고 있는 이 솔트레이크 시리 사람들. 다시 한번 겨울 스포츠 왕국의 면모를 전 세계에 보여줄지 주목됩니다. 네, 미국 곳곳에 다양한 문화 풍물 얘기거리 찾아가는 타박타박 미국 여행 시간이 다 됐네요. 다음 주에 유타주 사람들 얘기 더 전해드리기로 하겠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영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Hi everyone, I'm Na-young and welcome to Speak Easy. 신나영의 신나는 영어 배워볼까요? 주변에 같이 있으면 기분도 좋아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들이 있죠. 이렇게 좋은 성격을 가진 사람을 묘사하는 영어 표현 몇 가지 배워볼까요? Easygoing. 과도한 스트레스나 걱정 없이 여유롭고 관대한, 쉽게 화내지 않는, 즉 쿨한 사람을 easygoing이라고 묘사합니다. I can be honest with her about anything because she's so easygoing. 그 사람은 쉽게 화내지 않기 때문에 뭐든 솔직하게 말할 수 있어. Down to earth. 가식적이지 않고 허세 부리지 않는 사람. 진실하고 겸손한. 그래서 대하기 좋고 같이 있으면 편한 사람. 한국어로는 진국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down to earth 라고 합니다. She's the most genuine and down to earth person I've ever met. 그 사람은 내가 만난 사람 중에서 가장 진실되고 가식적이지 않는 사람이야. 오늘 내용 복습해볼까요? I can be honest with her about anything because she's so easygoing. She's the most genuine and down-to-earth person I've ever met. 오늘은 easygoing 그리고 down-to-earth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Hey everyone, thanks for tuning in. Stay easy and speak easy. Bye!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토토의 노래입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인생의 의미를 찾고 싶다고 노래하는 아프리카 전해드리며 전 이만 인사드리죠.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의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Of some quiet conversation. She's coming in 12:30 flight. The moonlit wings reflect the stars that guide me towards salvation. I stopped an old man along the way, hoping to find some old forgotten words or ancient melodies. Turn to me as if to say, hurry boy, it's waiting there for you. Cry out in the night as they grow restless, longing for some solitary company. I know that I must do what's right, as sure as Kilimanjaro rises like Olympus above the Serengeti. I seek to cure what's deep inside, frightened of this thing that I've become.
of America.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아히다르 아파르 이라크 총리는 지난 2017년 7월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IS로부터 모술 탈환을 선언하면서 아이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라크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현실화하는 데는 많은 난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IS가 이라크 보안군과 지역 주민의 희생을 최대화하면서 그들이 장악했던 지역의 경제 재건도 방해하는 전술을 펴고 있기 때문입니다. IS 대원들은 그들이 퇴각할 때 주요한 사회기반 시설에 위험한 폭발물을 가설하고 있습니다. 니나와주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은 탈환됐지만 여전히 수많은 폭발물과 불발탄, 지뢰, 전쟁 잔여물로 어지러운 상황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이라크와 시리아 지역의 폭발물 제거를 담당하는 협력업체인 자누스 글로벌 오퍼레이션스와 함께 의료시설과 상수도, 발전소, 교통시설, 학교 등 주요 사회기반 시설 주변에 매설된 위험물질을 수색하고 제거하는 복잡하고 어려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어린아이들이 학교로 돌아가면 IS의 아동 세뇌화를 극복할 수 있고 어른들은 사회 안정화 작업에 참여함으로써 정상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이라크군은 지난해 8월 니나와주 텔 아파시를 탈환했습니다. 이후 11월까지 야누스 팀이 현지 초등학교가 다시 문을 열기 위해서 어떤 작업이 필요한지 실사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폭발물 제거를 완료하고 학교 시설을 학교 관계자에게 공식적으로 인계했습니다. 또 해당 지역의 유일한 여자 고등학교에서도 같은 작업을 벌였습니다. 그 덕분에 1,650여 명의 학생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야누스 팀은 다른 학교들에서도 위험물 제거 작업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미국이 자금을 지원하는 위험물 제거 활동은 이 지역에서 학생들이 안전한 곳에서 다시 교육을 받고 공동체가 재건될 수 있도록 하는데 지속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